예, 조직신학 쉬운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생, 그 다음에 양자 삼는 것, 그 다음에 전가 이세 가지를 이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가, 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욥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겠느냐.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기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는 의롭게 만들어주는 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할 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영어로 justification.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정의. 먼저 칭의가 아닌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가 아닌 것.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죄과에 대해 사람이 스스로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 이건 칭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든 마귀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너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뭐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람 스스로 그 모든 죄과에 대해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건 칭의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갖고 두 번째 기회를 받는 거, 이거 칭의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건 칭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셋째, 어떤 경우는 사람이 유죄이지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법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칭의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칭의.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칭의란 뭐냐? 제가 길게 썼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칭의란 뭐냐? 유죄인, 죄가 있어요. 유죄인 그 죄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예요. 이거는 법적인 조치예요. 법적으로 여기서 재판장이 꽝꽝꽝 하고 두들기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적인 조치예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건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조치 행위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꽝꽝꽝 치면 그냥 끝나는 거지, 평생토록 꽝꽝꽝 치는 일 없다. 아시겠죠? 법적인 조치로, 한순간의 행위이지 결코 오랜 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의 그 신분이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뀌게 하는 법적인 조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내려치는 그와 같은 법적인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목사는 칭의가 이만큼 양이 되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 이만큼 칭의가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칭의를 똑같이 받아요. 똑같은 양을.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받은 만큼 저도 칭의를 그만큼 받고, 예, 사도 베드로가 받은 만큼 저도 칭의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칭의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칭의는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내려친 거잖아요. 칭의는 결코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걸 다 영원 무궁토록 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원래는 죄인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칭의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 칭의는 한 번 받으면 영원 불변토록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칭의했다가 취소, 또 취소 꽝꽝꽝 치고 좀 이따 다시 의롭다가 꽝꽝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딱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 모든 죄도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셔서 기억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시는 그런 행위가 칭의의 행위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칭의를 입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잊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법적인 조치를 칭의라고 이야기한다. 칭의.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꽝꽝 내려친 거니까 영원 무궁토록.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죄 짓고 살거든요, 지금. 예. 이거를 죄 없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의를 딱 뒤집어 쓰고 우리가 딱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는 죄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해요. 완전히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와 같은 사법적인 조치를 그거를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 자, 그러면 왜 칭의가 필요하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칭의가 필요하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가서 로마서를 한번 잠깐 가서 보죠. 로마서. 예, 로마서 이제 3장 이후부터 이제 칭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3장 21절 이후부터 칭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장 29절부터 예를 들어 32절 가서 보시면,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쭉쭉쭉 나오면서 이 세상 사람 짓는 모든 죄를 나열을 합니다.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요새 지금 동성애 하는 거 봐요. 그렇죠? 동성애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그래서 너 너무 잘한다고. 예.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사람의 상태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2장 5절부터 쭉 이제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다만 내가 내 강퍅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내가 쌓아올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아도 이 세상 모든 만물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그럼 이게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를 꼭 판단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컨베이어 벨트 쭉 타고 가면 저 끝에 심판자가 있듯이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심판자가 있다.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제대로 사람이 행하면서 살았는가를 심판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꼭 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지고, 저와 여러분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논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어쨌냐 하면서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니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11절 쭉 얘기를 다 한 다음에 16절 가서 보니까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밀한 게 영어로 시크릿이에요. 마음속에 은밀하게 뭘 가지고서는 악을 행한다고 사람 보기에는 안 나타나요.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맨 마지막 심판 날에 가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비밀들, 은밀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날에 올 때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16절.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한 다음에 31절, 17장 3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와 같은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게서 살려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때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쌍해도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불쌍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의롭지 않은 걸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보니까 온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 9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의롭지 않은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그날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표현하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암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심판에 내려가면 다 정죄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의 암울한 그런 상태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3장 21절부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드디어 칭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암울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의는 누굴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거저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칭의. 거저.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구속 뭐예요? 무르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죄 시장에 지금 노예로 팔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물러줬단 말이에요. 그 무르는 구속의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값 없이 거저 의롭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물러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이 대속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무르는 그 구속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의롭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칭의는 뭐를 위한 거냐면 맨 마지막 심판날을 위한 거예요. 원래는 심판은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아직 심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심판날을 위한 건데 이 칭의는 받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순간부터 의롭게 한번 딱 되면은 영원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영원무궁토록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얘기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화해, 화해 헌물,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지금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한번 받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칭의를 받으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딱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순식간에 탈출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그 순간 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이걸 찍어주시면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완전히 그냥 일시에 해소가 되면서 지옥 형벌과는 영원 무궁토록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행위 그 법적인 조치 그거를 칭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럼 심판은 안 받을까요? 심판 받아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그래서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베마라고 하는 심판석이 있어요. 그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우리 몸 안에서 행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인데 그거는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잃느냐의 심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있을지 몰라도 칭의는 결코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예. 우리가 한번 칭의를 받으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칭의를 빼앗길 수가 없는 거다. 제가 요약을 해서 이제 칭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죄인이 재판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누구냐?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판을 하세요. 배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인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 예,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들이 배심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유죄가 된 거는 이 사람 죄인이다. 이게 뭐 보나 마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 날 거,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망이 형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인 사망. 그래서 죄의 삯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사망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칭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의 법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가도 여기 피고가 앉아 있고, 그렇죠? 여기 변호인도 있고, 저기 배심원도 있고, 그래서 재판관이 있고, 여기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이게 죄인이야. 꽝꽝꽝 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칭의의 기적은 뭐냐?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 재판관 대신 예수님이 의사봉을 내려두고 법복을 딱 벗더니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해. 세상 법정에서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판사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대신 죽겠으니까 저 사람 살려주시오. 그런 판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재판을 하시던 그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살려줘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다. 이게 칭의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죄악으로 부패한 그런 죄인이 구속을 받아, 어떻게 해요? 죗값을 치르고 예수님 다 치러줬단 말이야. 구속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판사는 세 가지 일을 할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를 정죄해서 정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 법정에서 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타협해요. 야,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타협해라.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한 정의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의의 요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정에 가면은.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그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셋째 방법이 바로 칭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칭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예.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불뱀에 물린, 그냥 불평불만하다 불뱀에 물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뱀을 장대에 달고 저걸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얘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산 거예요. 예, 쳐다본 사람은 산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둘째,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 칭의는 내 힘이나 내 재산이나 나의 어떤 명성이나 나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걸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저 주셔야만 되는 거다. 거저. 예.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만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만 의롭다고 하세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이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나오죠. 바리새인 뭐라, 오 하나님이요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십일조를 드리고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죄인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볼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더 살겠어요? 20년, 30년 더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넙죽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넌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꼿꼿이 들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는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어, 이런 역설이.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사람은 뭘로 의롭게 돼? 자기 의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게 만드세요. 나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나의 이 완벽함에 비하면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으니 그런 건 갖고 오지 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 죽을 때, 피 흘려 죽을 때, 그때 이뤄놓은 그 속죄사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내가 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두 개의 칭의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되리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그때 나이가 아마 86세, 86세경에 회심을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 다음에 13년쯤 지나서 할례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이 먼저다. 예. 그러니까 99세 할례 받기 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야. 구원받는 그 순간엔 이방인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왜 할례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할례는 99세 때 받으면서 그때부터 할례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방인 상태에서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의롭게 된 거를 그거를 표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13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 아직 이방인이었다. 왜? 할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이 다윗이 시편 32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언제 기록을 한 거냐 하면 밧세바와 간음을 한그 이후에 시편 51편하고 시편 32편하고 두 개를 지었어요. 그 이후에 죄들을 용서받고 난 이후에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 마스길 1절,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인정도 임퓨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불법을 전가하지 아니할 사람, 얘는 불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할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사람이든 율법 이후 사람이든 칭의는 오직 뭐를 통해서만 와요? 믿음으로. 예,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죄로 인한 형벌이 완전히 사면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죄 없는 존재를, 아예 죄인인 것 자체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데 무슨 죄의 형벌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형벌이 사면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호의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돼서, 그래서 의인이 돼서 양자가 받을 모든 복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의 칭의와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오는 그 칭의는 모순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킵바이블.com 아니면 사랑침례교회에도 이 내용, 야고보서의 그 행위인가 믿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야고보의 칭의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칭찬을 받는 그 칭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칭의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그런 행위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행위가 없는 믿음,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마귀의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행위는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반드시 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행위는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 행위들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성화.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성화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 뜻은 구분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구분. 구분. 아니면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또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성도를 거룩히 구분하여 분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그걸 sanc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기니까 거룩히 구분하는 일 이게 기니까 짧은 말로는 성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성화.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구원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지옥의 형벌에서 벗은 건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죄의 파워, 이 능력에서 구원받는 건 우리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성화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건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구원받은 자의 구원 얘기할 때는 과거에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에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성화라고 표현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건 성화라고 얘기했고 영원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건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sanctification도 그런 의미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위치적인 성화예요. 위치적으로 거룩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분이 된 존재가 되는 거. 그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 그건 위치적인 구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히 구별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파당 짓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각종 나쁘다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적인 성화, 구원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란 뜻이 성도예요. 세인트라고 하는 말 나오지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거룩히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구분이 된 존재란 뜻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란하고 추잡한 일을 행하고 주의 만찬을 멸시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의 거룩히 구분하는 행위는 위치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치적인 성화. 둘째, 우리가 보통 칭의와 대비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적인 성화 아니면 과정적인 성화예요. 과정적인 성화. 사는 동안 내내 끝까지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하는 성화예요. 성화. 우리 삶에서 세상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칭의, 그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얘기할 때 이 성화는 실제적인 성화 아니면 우리의 진보적으로 점점 과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성화가 영화예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면 죄 없는 세상에 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실제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거. 알겠죠? 둘째 거. 자, 그럼 실제적인 성화가 아닌 거. 성화는 이 땅에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사는 동안에 죄성이 박멸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안에서는 나 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내가 뒤에 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어떻게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가 나아간다. 뭐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화가 된다. 요한 1서에도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실질적인 그러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칭의를 잘못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완전한 성화로 착각을 하고는 한번 칭의를 받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죄를 즐겨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리오. 근데 이 현상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 현상은 그 잘못 이해해갖고 그렇게 해서 한번 구원 받으면 죄를 마음껏 져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육체 안에 음란한 그런 죄들을 지우면서도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성경은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성화가 둘째 축복이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축복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왜 그래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화된 사람들이잖아. 아까 고린도 전서 가서 보니까 이미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무슨 둘째 축복이 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위치적으로 거룩히 구분이 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히 구분한다는 말이 뭐냐? 그거 전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화는 여러 형태로 신약에 약 300번, 구약에 700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는 거룩히 구분한다는 말로 거의 다 쓰여 있습니다. 이 sanctif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말은 한마디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날과 절기 등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거룩히 구분하는 거예요. 절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구분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특정 물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레위가 바치는 그런 헌물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땅도 구분하고 성막도 구분하고 도시의 성문도 구분하고 심지어 집도 구분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또 장자도 구별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성경에 가서 보면 악한 자들이 스스로를 구별해서 이런 돼지고기를 먹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특별히 거룩히 구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구별이 된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화와 칭의를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 아니면 신분을 주는 거예요. 성화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예.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고, 성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칭의는 법적인 절차예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몸을 입고 있나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되는, 예, 이런 행위의 과정이다. 예, 물론 믿음으로 하는 행위죠. 물론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칭의는 수단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성화는, 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성화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성화다. 칭의는 우리를 영원무궁토록 안전하게 하고, 성화는 우리를 건전하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과 건전 이해하시겠죠? 예, 칭의는 우리를 선하다고 선포하고, 성화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줘요. 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구출하고, 성화는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계좌에다 넣어주는 거고,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계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살면서 나누는 거, 예, 하나님의 의의를 공유하는 것, 이게 이제 성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과 은혜 안에서 자라는 과정인 성화를 설명하는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심겼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 번 옮겨져서 심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한번 죽어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무덤에서 옮겨 심겨진다는 거예요. 세 번 성도는. 그래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성도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것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모든 의무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죄는 사람 얼굴에는 독재자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 첫째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나는 일어난 사람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아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둘째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자꾸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수용을 하고, 나는 죄에 대해는 죽은 자다 하고 나를 여겨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셋째는 우리 자신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3절에서 23절. 우리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불의의 도구로 쓰는 데서, 그걸 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 지체들이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요. 예. 휴거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여기 뭐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이제 제가 믿고 있는데, 이제 성화의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매일같이 이르는 거, 여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